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난 뒤에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가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입니다. 우선 베드로는 고넬료를 찾아온 뒤에 어제까지 쭉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순종하기는 했지만 억지로 끌려온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를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 34절부터 43절까지 쭉 나옵니다. 먼저 34절,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먼저 고백을 하죠. 35절에 보면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러니까 여지껏은 이방인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할지라도 하나님 섬기는 자들 받아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깨달음으로는 안 되고 그 뒤에 가면 또다시 또 더 많이 생각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 뒤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36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가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가? 36절에 보시면 이제 세례요한이 오는 내용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37절 곧 요한이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해서 처음에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이전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던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선포 내용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세례 요한 때부터 이제 복음의 선포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에 대한 선포를 시작할 때는 항상 세례 요한에 대한 선포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베드로도 똑같이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선포를 이야기해요. 그 뒤에 30절 중간에 보시면 온 유대에 두루 접하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두 번째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쭉 해요. 그 다음에 39절에 보면 끝에 보면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40절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래서 세 번째로 설교한 내용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자기 자신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42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래서 자기들이 무엇에 대해서 선포하는지 제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맨 끝에 43절 맨 끝에 보시면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설교가 일단은 여기까지로 이제 끝이 납니다. 아직 베드로의 설교가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했던 설교 내용을 보면 그래도 일목요연하게 쭉 시간 순서를 따라 설교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세례요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에 대해서, 세 번째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네 번째로 제자들과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에요. 이 베드로가 했던 이 행동을 놓고 보면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설교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이죠. 사실 앞부분까지 나왔던 내용들을 보면 베드로가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왕이 올 거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뛰어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했죠. 기왕의 고넬료를 만날 거면 어떻게든 고넬료를 구원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좋은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는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과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와 매우 차별적인 모습으로 고넬료를 대하고 있지만 말씀을 증거할 때는 예루살렘에서 설교한 것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 특징은 반면 그렇다고 해서 고넬료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린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뭐 이런 기적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공용으로 사용하고 이런 공동체적인 교회로서 신앙생활하는 어떤 은혜를 받아 누리거나 아니면 뭐 베드로가 목회하면서 이것저것을 섬겨주는 목양의 은혜를 누리거나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지금 물론 시간과 장소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제약이 있기는 하지만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베드로를 통해 받아 누리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모든 사역, 모든 은혜를 다 받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제한적인 은혜만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말씀 선포 또 설교를 듣는 것에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과 동일한 그런 설교를 들었다. 이게 이제 베드로가 했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럼 베드로만 무언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쭉 설교하고 나서 그 뒤에 어찌 보면 그 결과로 혹은 그냥 뭐 직접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것을 사용하셔서 베드로의 설교를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나오는데 44절에 보면 첫 번째로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님께서 내려오시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그래서 고넬료랑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언을 다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을 고넬료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그 집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은 앞에 나왔던 사도행전에 나왔던 기록들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가령 성령 충만 모습이 두 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이미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주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고 다락방에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시던 분들이죠.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도 혼자 기도한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120명이 함께 모였고 또 성경에 보면 며칠 기도했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예 작정을 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같이 모여서 몇 날 동안 같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결국 기도의 응답으로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한 것이지만 여튼 본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그 기도한 응답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겁니다. 이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두 번째 모습은 사마리아 교회에서 나오는데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사마리아 교회에서는 뭐 예루살렘과 동일하게 기적이 나타나고 말씀 사역이 있었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사마리아 교회를 찾아와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그래서 안수를 해줘서 그 안수해준 결과로 인해 성령 충만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는 모습을 보면 이게 세 번째 모습인데 굉장히 파격적이죠. 고넬료는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가 같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교회에서 안수해서 사람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게 했던 베드로가 같이 있는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주고자 간절한 마음을 품어본 적도 없고 뒤에 보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을 보고 놀라 자빠지거든요. 그런 걸 아예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예 안수해줄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만 해주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는 능력의 사도가 옆에 있어도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거를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고넬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돈 주고받고 물건을 사서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지만 예루살렘 사람들 열심히 막 몇 날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 저 사람들은 받을 만해. 저렇게 해야 성령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만한 사마리아 사람들 안수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았잖아요. 아, 그래도 사도로부터 안수를 좀 받아야 이런 뭐라도 해야. 근데 지금 고넬료는 어떠냐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성령 충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고넬료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안 한 사람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이게 가장 파격적인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른 부분들에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는 사건들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방언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방언을 받았나. 저는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은사를 경험했지만 방언 하나를 못 받아봐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방언을 못 받을까. 대학 다닐 때 뻔질나게 기도원 갔습니다. 방언을 달라 막 이러고 안 주시는 걸 뭐 어떻게 뭐 능력이 있나요? 3박 4일 금식해도 안 주는 건 안 주는 겁니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나,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나, 어떻게 방언을 하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 1번인 경우의 사람도 있고 예루살렘처럼 2번인 경우 사람도 있고 3번 코넬료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예배당은 이렇게 빚이 있든 말든 매입을 해서 이사 다닐 염려 없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전에 임대차 보호법이 생기고 우리가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곳이 뭐 이제 건물이 헐리고 새로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예배당을 찾아 나섰는데 막 300군데씩 돌아다녀도 예배당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신지어 신림동에 가운데 계단이 있고 왼쪽에 7평, 10평, 오른쪽에 12평짜리 이렇게 얻어서 갔어요. 가서 주변을 둘러봤더니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인근에 걸어서 한 2, 3분 거리에 교육도 이사를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운 마음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얻으셨습니까? 이렇게 예배당 자리 얻기가 어려운데 그랬더니 자기는 뭐 예배당 얻으러 다닌 적도 없고 그냥 부동산에 갔더니 저기 좋은 자리 하나 나왔으니까 가보자고 해서 가서 처음 보고 그냥 와서 계약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나는 300군데를 돌아다녔는데 그분은 처음 와서 보고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목사 이거 월세가 얼마나 되나 했더니 아, 자기가 월세로 하려고 했더니 집주인이 전세로 계약하자. 그래서 전세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 계약은 어떻게 그러면 돈을 마련하셨나 했더니 아 그때 또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오셔서 자기가 그냥 그 돈을 빌려주겠다 이래가지고 계약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복 있는 놈은 따로 있다. 나는 300군데를 돌아다녀도 안 되는데 딱 한 번 가보고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5층 건물에 4층에 예배당 들어왔는데 5층에 주인이 사는데 그 주인 아저씨께서 교회를 안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부터 교회를 다니겠다 하시고서는 그 교회 출석을 하시기 시작하더니 건물에서 받는 월세에 대한 11조를 내기 시작하셨대. 그래서 자기네는 이 교회에 와서 임대로 나가는 것 없이 흑자를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 교회를 사랑하셨나요? 다 사랑하셨죠. 다 사랑하셨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넬료를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사람을 은혜를 주시겠다고 작정을 하시고 성령을 주시려고 아주 그냥 안달이 나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길 원하셨던 거죠. 고넬료를 구원하길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넬료가 참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극진하게 섬기고 또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취했을 때에 베드로로부터는 아무것도 뭐 제대로 받은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결국 이방인 선교,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첫 사건이 바로 고넬료가 예수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게 첫 사건입니다. 이 첫 사건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가? 베드로가 순종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고넬료가 무언가를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고넬료가 막 발버둥 치고 금식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고넬료가 아름답게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교회가 시작되게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어떻게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낸 모습도 분명 있지만 우리 안에도 고넬료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분명히 있긴 있었겠지만 그러나 나를 섬겨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의 헌신 그리고 내가 한 것에 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를 준비하셨다가 나에게 쏟아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이 결국 나를 성도가 되게 하고 나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게 아닌가 지체가 되게끔 만들어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들을 늘 생각했으면 합니다.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나를 섬겨주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나에게 더 많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런 모습들을 잘 기억하고 언제나 복음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교회가 된 것을 늘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찬양하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께서 땅끝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셔서 어찌 보면 예루살렘보다 사마리아보다 고넬료 가족에 더 큰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그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받은 은혜라고 하는 것도 또한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잘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기뻐하는 사람들,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가 내가 받은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 우리를 이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모든 간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